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목하는데 오늘 이 읽고 있는 열왕기상 13장이요 주목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제가 1부 때 주목했더니 어떤 사람은 주먹이냐고 주먹 아니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침 여호와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든 금송아지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유다로부터 온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금송아지 무너뜨리실 거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산당 제사장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뼈를 그 위에 불사른다. 이거는 이 제단이 부정하게 될 거다. 이 제단이 아주 더러운 곳이 될 거다. 이 제단이 무너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정말 나중에 후대에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이 말을 외칠 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요시아가 등장한 것은 거의 한 300년쯤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3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3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25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제물의 그 짐승의 그 기름과 재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릴 거다 이렇게 외쳤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렇게 외쳤는데요. 갑자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나서서 앞에서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엄숙하고 얼마나 그것이 좀 장엄했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하는 제단을 하나님이 더럽게 하실 거다, 그리고 이 제단 갈라질 거다 이렇게 외쳤으니 난장판이 됐겠죠.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했을 거예요.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 이번 주에 읽었던 열왕기상 1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의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주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 서서 멀쩡하던 제단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마비가 돼서 다시 거둘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제단이 깨어지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이 마비된 손 때문에 열왕기상 13장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쯤 되면 회개하고, 야 진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이쯤 되면.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짓이다. 이거 깨우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 들으신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럼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하게 입증하셔도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유순한 심령 혹은 그 정도 순종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도 뭐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튼 여로보암이 이 상황에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야 너 참 귀하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면 내가 너한테 대접도 잘하고 너 예물도 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3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3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명백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요, 누가 음식을 대접하고 알려고 하는데 이거 접대 거절하는 거요, 이거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드문 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접하는 음식, 그 사람이 주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얼굴 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친구 되지 않겠다. 너 이제 내 적이다. 내 원수다. 뭐 이거를 표명하는 그런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는 다시 찾아올 일이 없다. 이거 내가 이쪽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 너 가서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너 똑바로 보여줘라. 이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쳐다도 안 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적으로 삼으신다. 그 선언한다는 것을 네가 말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입증해 보여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왕이 대접하겠다 거절하고요, 왔던 길로도 아니고 다른 길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갑자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늙은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람은 옛날의 선지자였어요. 젊었을 때 선지자 노릇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세하게 그 아들들이 말해준 것을 보아서 아마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왕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 분향할 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금송아지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모르는 척한 거죠. 그러니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믿음 안에 키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요, 아들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이러고 그 안장 지운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불이 나게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이 따라가가지고 네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맞다, 이 사람을 속였어요. 열왕기상 1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3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게 이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금, 토, 주일 오늘까지 13장을 읽고 있는데 이 13장 이야기를 잘 읽어야 돼요. 이 늙은 선지자가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왜 이런 짓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13장, 이 열왕기상 13장 13절을 보시면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라. 나귀의 안장 지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23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그리고 저 뒤에 27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며 이 선지자는요 늙은 선지자는 다닐 때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만 나귀의 안장 지운 건 아니라 돌아가는 선지자를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도 나귀의 안장 지워서 태워보낼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잘 사는 나귀의 안장 지운다. 고대 사회에 나귀의 안장 지우고 다녔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이를테면 제일 좋은 차는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 시대에 제일 좋은 차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따 치고 하여튼 외제차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 무슨 소나타나 그랜저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시대에 진짜 대단한 사람은 노새를 타고 다녀요. 그 시대에는요 노새가 아주 귀한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압살롬도 노새 타고 다니고 왕도 다 노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다니 이를테면 지난번 민수기 읽을 때 발라함이 나귀 타고 다녀요.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 베델은 지금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 세우고 여기저기 산당 세우고 뭐 이런 송아지 순염소 이런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세상이 병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해방 후에 북쪽에 공산정권 들어서고 그러면서 공산당이 막 하면서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해방 이후에 북쪽 그 해방 이전에는 북한 쪽에 훨씬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대거 남하 월남 해가지고요. 북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영락교회, 뭐 서울의 충현교 이런 교회들은 다 옛날에 유서 깊은 교회들인데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살기가 어려운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니까 뜻 있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6절을 보면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사람들은 북쪽이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가지고 그 일종의 피난촌이 피난민촌이 형성되기도 했어요. 그 시절에.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뭔가 상당한 재간이 있는 상당한 수완이 있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베델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만 나귀를 타고 다닐 만큼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가는 나그네에게 나귀를 태워 보낼 만큼 이를테면 누가 왔다 돌아가는데 그랜저 한 대 사준 거죠 따지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다 고생하는데 자기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문제는 이 늙은 선지자 때문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늙은 선지자 조심해야 합니다. 늙은 선지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 한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 할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 앞에 가서 이건 안 된다. 이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력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그 금송아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요. 여로보암 때문에 정말 뜻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아무런 불편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굳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속여서 데리고 와서 먹이고 마시게 했는지 그거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마 이 사람이 그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을 듣고 혹은 그 행동을 듣고 스스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거나 아니면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그냥 보내냐, 이거는 염치가 없는 짓이다, 반드시 먹이고 마셔서 대접을 해서 보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서 우정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고 마시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수행하는 것을 방해. 그리고 아주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런 사람이 위험해요. 나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죠. 나도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술 마시고 뭐 다 하는 거죠. 이제 뭐 여튼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선지자다, 뭐 너만 잘났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집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메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집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들 있어요. 결국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음식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또 늙은 선지자가 제공해주는 나귀를 타고 돌아가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사람이 가더니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24절을 읽을 때 뭐가 이상해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사자가 나타나서 죽였어요. 사자가 많았어요. 삼손 이야기에도 사자 나오죠. 우리나라 지금 호랑이 있나요? 우리나라 호랑이 없어요. 100년 전에는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일제시대만 해도 호환이 많았다고 그래요. 60년대까지 사자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1960년대까지. 사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사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귀도 그렇지. 죽였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먹으려고 사냥하지, 장난치려는 걸, 짐승은 장난치려고 죽이지 않아요. 먹으려고 사냥하는 거거든요. 죽였어요. 근데 시체를 먹잖아요. 그리고 나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시겠어요? 사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나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해요, 도망을. 나귀는 도망을 가야지.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였어요. 물을 죽였어요. 근데 나귀는 곁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는 정말 시체를 먹어야 돼요. 근데 시체 곁에 그냥 서 있어요. 이게 장면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어요.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상한 거예요. 사자가 그 시체를 물어 죽였는데 뜯어먹지도 않고 나귀는 멀쩡하게 서 있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구나 하고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다시 그 사고가 난 자리까지 온 거죠.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물에 죽였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나귀를 타고 사고 난 자리까지 온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0분? 1시간?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동네가 하나 둘이었겠어요? 늙은 선지자가 사는 동네까지 가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냥 길가에 우물가에서 아니면 뭐 주막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상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뭐 이런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늙은 선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사고 난 자리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한나절, 하루, 이틀 모르겠어요. 여튼 한두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사자는 곁에 그냥 서 있었을까요?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왜 나귀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나귀는 도망을 안 갔을까요? 그리고 왜 사자는 자기가 잡은 사냥감을 뜯어먹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가 사고 난 자리를 찾아올 때까지. 뭐 같아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고 했는데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마신 거죠. 사자는 어때요? 사자는 안 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체를 뜯어먹지도 않고 나귀 곁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신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과 대조가 되는, 대조가 되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 했을 때 그냥 먹고 마신 거죠. 그런데 이 사자는 본능을 이긴 거죠. 본능을. 사자는. 요컨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마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짐승마도 못한 거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 와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그래요.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장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마치 가족처럼 형제처럼 슬피 울며 장례를 치렀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죽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확인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대로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된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도 저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말한 대로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이 늙은 선지자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1절, 3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 이 금송아지를 숨긴 제단에 사람의 뼈를 불사르게 되고 그리고 이 제단을 하나님이 더럽게 할 거다 이렇게 외쳤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될 거다 이런 확신을 이 늙은 선지자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하 23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요시아가 진짜 이 다윗의 후손 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책 발견해가지고 여하튼 뭐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의 이 제단을 더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 더럽게 하는 그 시대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요, 해골을 그 부정한 것들을 그 위에 불살라가지고 이 제단을 이제 부정타게 만드는 그렇게 했는데 요시아가 그 동네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비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덤에 비석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는 옛날 무덤에 가면 다 비석이 있어요. 가나안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아니에요. 비석 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뭐 무덤에 갈 때 꽃 가지고 가죠. 꽃.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성경 동네 사람들은 돌멩이를 놔요. 변함이 없다고. 꽃 가지고 가지 않고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는다고요. 문화가 달라요. 비석 세우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무덤에는 아마 어떤 표지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지석에 적혀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300년 전 표지석에. 지금 열왕기하 23장은 300년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저거 무슨 무덤이냐? 저거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에 묻혀 있다고. 응? 그랬더니, 요시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뼈는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뼈, 사람의 뼈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내 그 곁에 묻힌 이 늙은 선지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두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좀 야가 빠진 사람이, 이 어떤 늙은, 이 늙은 선지자는 제대로 선지자 노릇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 덕분에 유다로부터 하나님 사람이 죽었는데요. 결국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다 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도 자기 뼈가, 자기 무덤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0절,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2절까지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요, 갑자기 먹이고 대접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치 불처럼 일으키신 거죠. 그러면서 시큰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 속에서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사고가 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사자만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늙은 선지자를 비롯해서 지금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무너뜨리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거리가 한 최소한 20km, 20km쯤 돼요. 그리고 최소한 20km, 직선거리가 20km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걸어오면 30km, 40km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겨울도 더워요. 겨울도 30도 올라가거든요. 여름에는 40도, 45도씩 올라가요.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절기라면, 여로보암이 만든 그 가짜 절기라면 이것이 여덟째 날, 열다섯째,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이, 그럼 완전히 우리로 치면 한 10월, 11월, 여하튼 이 더운 때. 그러니까 이 더운 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떡배달해서 걸어 왔다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고요. 우리는 이런 본문 읽을 때, 이 늙은 선지자 고약하다. 늙은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죽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 탓이다. 오늘 본문은 그 원인 제공,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가 더 위험해서 등산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어그러지는 사람 많아요. 이를테면 열왕기상에만 해도 솔로몬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기본에서 일천번제 드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성전 지을 때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은 사람도 젊은 날에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많아요. 늙은 선지자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늙은 선지자예요. 베델이 그렇게 타락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범죄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젊어서는 어땠는지 몰라도 늙어서는 쓸모가 없는 거죠. 유다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 앞에 가서 외칠 때까지는 잘했어요. 왕이 대접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대로 돌아선 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너 이제 좀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계시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무런 영적인 활력도 없는 늙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설교를 듣고 난 뒤에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가 이거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구역에서 나누고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자기도 뭘 먹고 싶어요. 자기도 마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먹으라고 그랬다. 너한테 마시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정말 자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제 고생 그만해도 돼. 너 이제 그 힘든 일 그만해도 돼. 이제 너 좀 먹고 마셔.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자기도 먹고 싶은 거죠. 자기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더라.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러셨겠어요? 지금 베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너무 비참한 일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징계와 심판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희희낙낙 웃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베델에서 이 사람이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서 가가지고 즐겁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지금 앞으로 당할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선언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 영화도 팝콘 먹으면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 사람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막 신음하고 그런 장면을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당히 적어져요. 우리는 어디서 막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한 옷 입고 비스듬히 누워서 듣고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과 남의 눈물을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누가 힘들고 누가 아프고 누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도 남의 문제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저 금송아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들이 당할 심판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거 희희낙낙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냥 다 하면서 내 할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실 것인지를 이 선지자가 몸소 체험하면서 가서 네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이 베델의 금송아지가 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벌을 받는데 죽는데 늙은 선지자가 죽는 것이 아니고 유다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보통 뻔뻔하고 고약한 사람은 멀쩡해요. 항상 뻔뻔하고 고약한 사람은 항상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남들은 흘리지 않는 눈물도 흘리고 남들은 짊어지지 않는 상처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중요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표시를 하라고, 이마에 표를 하라고. 누구에게 표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예루살렘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은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 나와요. 누가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대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타락한 세상 때문에 고통하며 우는 사람은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죠. 늙은 선지자는 베델의 금송아지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을 금송아지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 아니고 은혜에 대한 열정 다 잃어버리고 자지하시에서도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러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은 그냥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과거에 나 선지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타락한 베델의 금송아지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탄식하며 우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마에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을 시작하시는데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늙은,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성전 앞에 늙은 자는 늙은 선지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는 제일 예수를 이를테면 오래 믿은 사람인 거죠. 제일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라는 거는. 이를테면 오늘 읽고 있는 열왕기상 13장에서는 누가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짊어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 늙은 선지자는 멀쩡해도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마시지 말아라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 죽음으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대로 이거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의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죽음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영적인 메마름을 회개하고 자기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보고를 받았을 여로보암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들으려고 하다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죠. 못 이기는 척 하는 거죠.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늙은 선지자가 왜 늙은 선지자가 되었겠어요? 젊었을 때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왜 가만히 있는 더 이상 모르는 척 해버리는 사람이 왜 되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젊어서는 외쳤으니까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면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 북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고 저 금송아지 우상이다 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죠.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가만히 있게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게 된 것 한때 선지자였으니 그분이 선지자라고 존경은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선지자. 그저 자기 재간 자기 소원 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그냥 어디를 가나 나귀를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염치는 알아서 그냥 보낼 수는 없지. 그래도 뭘 먹여야지.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인생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 조심해야 됩니다. 늙은 선지자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늙은 선지자를 분별해서 저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저거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거 제대로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매인바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